진리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상당 부분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은혜가 서로의 관계 속에 어떻게 역할하고 또 이 둘의 충만을 힘쓰되 사람들로서는 역시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은혜를 더 좋아하고 그런 현상이 가져온 신앙의 형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도에 속한다는 대부분의 교회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 또 너무나 딱딱하고 굳은 어떤 사변의 말씀이 될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역시 예수 기독께서만이 은혜와 진리 양쪽에 충만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보려 하지만 역시 진리 쪽에 중요성만 강조하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조심성도 솔직히 가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진리라고 하는 어근이 가리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불변하는 성격으로 특히 진리를 말하면서 많이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비교하고 말하고 찾고 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논할 때는 다분히 주관적이라서 모두가 같은 은혜를 동일한 강도로 누리는 것은 절대로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모두 충만하게 되려면 그것을 넘치도록 가지신 예수께로부터 체험을 받는 것밖에는 다른 묘화는 없습니다.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고 진리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역시 해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말씀 전하려면 항상 저 말씀이다.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그 같은 길이 진리이고 진리로 이룰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가 생명이 된다는 간단한 이해에서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방법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허황된 이론일 수도 잘못된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은혜는 은혜일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 은혜는 은혜일 수 없고 속임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바른 검증은 반드시 진리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도 은혜와 진리에 대한 비교를 좀 오랫동안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두 가지 제목을 더해서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와 진리를 다루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의 자세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 저는 먼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진리가 요한복음에 2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의 진리라는 표현이 알레데이아가 9번 나오고요. 요한 2서에 5번, 그리고 요한 3서에 6번 이렇게 해서 요한 사도가 쓴 글들에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45번이 나옵니다. 알레데이아가요. 그러나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 딱 4번 나옵니다. 이후로는 은혜는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이서의 3절 단 한 번 나와서 전부가 다섯 번 은혜라는 말을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카리스를 자주 사용합니다만은 진리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 요한은 이 은혜에 대한 표현에 굉장히 절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횟수가 무엇이 중요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지만 언급된 내용이 많을수록 더욱 분명히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은혜와 진리에 대한 사용 빈도는 오히려 은혜를 다룸에 있어서 더 조심스러움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부분에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 외에는 은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데만 은혜를 사용하고 그의 사역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은혜라는 말 자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요. 그러므로 이 충만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충만해 계셨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들을 사용하면서 확인해 주는 내용인데 이 119편 기자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42절이고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151절이고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16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기보다는 영원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진리는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속에 여전히 충만히 넘치고 있었던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은혜가 먼저 언급되었는데도 또 진리를 먼저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말은 본래 카이로, 유쾌하게 되고 행복하고 복되다. 사람들이 만남이나 헤어짐에서 안녕 할 때 인사말도 역시 카이로, 또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표현도 카이로를 썼습니다. 여기서 카리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우리 삶의 직접적인 반영, 감사를 포함하면서 은혜, 호의, 선물, 그리고 자비로운 너그러움, 기쁨, 감사 등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같은 어근에서 기쁨이라는 표현인 카라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양면성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와 진리 말이죠. 그럼에도 이 양면성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고 극복되어야만 할 과제입니다. 성경 속에 주님께서 특히 요한이 증언하는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도 진리를 지킨다고 가르치면서 그 진리를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학문으로만 가르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부딪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율법을 강론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들의 삶은 어떤 학문이나 스포츠나 이런 강사와 다름없이 진리를 담은 자신이 가르치면 먹고 사는 수단의 도구로 불과했던 것을 보는데 오늘도 이런 경계는 여러 군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거지요. 독특한 것은 역시 그들은 전혀 이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언급하지 않음도 봅니다. 그런 저들의 가르침은 서리빨같이 차가웠고 사랑의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음을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배운 교훈들을 자신의 삶에는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데서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교훈을 들을 때는 행복하고 감사했으면 당연히 그 배운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교훈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배운 것과 삶은 전혀 조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여기 이 신앙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절, 9절에서는 다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은혜와 진리보다는 진리와 은혜의식을 순서를 다루게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경계가 일반적인 신앙의 자세로 은혜와 진리를 말하면서 너무 은혜만을 사모해서 진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마치 성경과 성령 같은 특징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둘 다 충만함으로 채워져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성들이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카리스는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적인 것이라는 거지요. 선물을 받은 사람의 감정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리스가 선물이고 카리스마가 은사고 선물이거든요. 똑같은 배를 한 상자 갖다 줘도 받는 사람이 입장과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차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선물을 주었을 때도 받은 사람의 상태나 감정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은혜는 각 사람의 받음 분량은 물론이고 신앙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너는 받지 못하느냐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관적인 성격은 각자에 따라 또한 차이가 많은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도 죄인 된 인간의 입장에서는 전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차별 없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의 때까지는 역시 묻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복음 자체가 그 은혜의 선물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즉 선물이 선물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요소가 됨을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그 선물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옳지 않다. 과격한 표현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진리를 약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는 은혜는 주관적이라면 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열려있고 검증되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진리는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큰 손해가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진리는 쉬운 표현으로 이미 나타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은혜와는 반대로 같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는 왜 진리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너는 은혜 받지 못하느냐? 이런 은혜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역으로 같은 진리를 받았으면 왜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이유에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당연히 진리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이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성경을 암송하는데 이런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세로는 사고 팔 수 없는 생명. 저는 이미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시세는 시편, 사고 팔 수 없다. 49장 8절이거든요. 우리는 49편 하면 12절과 20절을 많이 얘기하죠. 존귀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데 시편 49편 8절이기 때문에 시세로, 돈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생명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우리 생명의 가치예요. 외우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세로는 사고 팔 수 없는 생명. 그러면 시편 49편 8절.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암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팁으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혜와 진리는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은혜는 진리를 진리로 확증합니다. 은혜가.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확증하지 않는 은혜는 가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거든요. 은혜가 진리를 확증하고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이미 복음 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를 말씀인 성경과 은혜의 성령이 확증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 사실을 역시 행동으로 삶으로 확증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성경을 세 군데만 제시하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 표적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표적으로 이 진리를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4장 3절인데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다고요. 역시 표적과 기사는 거기 있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증언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인데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역시 사도들의 증거를 성령의 은사로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진리는 객관화된 진리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 말씀을 인정하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지는 진리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지 아닌지는 진리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은혜의 신비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계들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완성된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빙자하면서 행해지는 거짓 표적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라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절대로 진리를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모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주관적이고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리되 있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있으면 이게 다 은사가 아닙니다. 진리로 검증되지 않는 은사는 오히려 우리를 위험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진리는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라면 은혜는 때로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은혜는 사용에나 판단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로 검증이 돼야 되고 또 사용에나 판단에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가 인격으로 취급된 예도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와서 왕궁에서 나갈 때 잇대라는 사람 있나요? 잇대였나요? 이 사람이 따라 나서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무엘하 15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약의 마당에서도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보게 되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나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혜와 진리의 출처입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17절, 18절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는 절대로 영원을 살 수 있는 진리는 없고 또 줄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 땅에 인격으로 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거짓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모든 죄인된 인류에게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적어도 영광과 영생에 속한 귀한 것들은 보이는 것에서나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없고 날 수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살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이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17절의 말씀처럼 사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은 한시적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사람들에게 주셨던 진리요 은혜였다면 복음은 모든 인류에 동일하게 영원히 주신 진리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은혜와 진리를 동시적으로 누릴 수 없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리요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제 은혜와 진리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확신의 고백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온전한 은혜가 제한적이었던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이 역사 속에 내려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 것은 과거 이스라엘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은혜와 진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땅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던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지혜를 사랑한다는 철학자들이었지만 언제나 그 철학의 기준은 바뀌고 뒤집히고 변화무쌍했던 이유는 이성이 됐다가 자연이 됐다가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철학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 은혜는 그분께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 세 번째로는 16절을, 오늘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도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먼저 생각해 놓고 시작할 것 같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전체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충만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요한의 고백일 뿐이지 사람을 향한 평가가 아님을 먼저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서 이 둘 모두가 충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 편에 서려고 하면 은혜가 모자라고 은혜 편에 치중하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늘 경험하고 보는 사실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어떤 교회의 교역자는 이제 나는 진리보다는 은혜 쪽에 더 치중하려고 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그 교회에 보이는 모습에서는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잃어버려서 기준이 모호한 모습으로 그리고 숫자적으로 부흥도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진리보다는 은혜 쪽이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양쪽이 다 충만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권위나 명예를 세우려는 욕심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충만이나 넘치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도 덧입혀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중요함을 배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진리를 순종할 때 거기에 비로소 은혜가 부어진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